2016년 12월 1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뿐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뭐 소위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와 사진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Children of Somalia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사진과 글이었는데요. 잭 켈리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에서 취재하던 중에 경험한 일과 그 사진이 널리 공개되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요.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바짝 이제 마른 아이 아니겠습니까? 소말리아 그 모가디슈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자가 한 작은 소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아직 살아 있더랍니다. 근데 막 피쩍 마르고 배는 불룩 나오고 또 온몸에 그 벌레에 물려 있고 또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고 뭐 피부는 뭐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쭈글쭈글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 기자가 과일이 있어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건넸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받을 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줬더랍니다. 그랬더니 힘든 몸을 이끌고는 어디를 계속 가더래요. 그래서 뒤에 조용히 이제 이 기자들이 따라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땅에 어떤 더 작아 보이는 아이가 누워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더니 입으로 사과를 천천히 씹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그 이제 더 작은 아이 입에다가 집어 넣어 주더래요. 보니까 이제 동생인 거죠. 그래서 입에다가 사과를 놓고는 자기 동생의 그 이제 턱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걸 이제 씹어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죽고 동생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글과 이 사진이 한때 인터넷에 많이 돌았습니다. 저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설교에서 예화를 쓰게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화 가운데는 예화라고 해서 꼭 사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도 뭐 예화로 예수님도 그런 비유들을 많이 쓰셨으니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고자 늘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만에라도 제가 이제 나눴던 이야기나 예화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은 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네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외에 전했던 다른 성경 말씀도 왠지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늘 검색을 해보고 찾아봅니다. 근데 이 글을 찾아봤더니요, 가짜더라고요. 이 글을 쓴 거는 맞습니다. 이 잭 켈리라고 하는 분이 USA Today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 그 신문사의 기자였고요. 2002년에는 퓰리처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 2004년경에 익명의 제보를 통해가지고 이 기자가 허위로 기사를 작성한다 이런 이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건의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옷을 이제 벗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요, 사실은 이 잭 켈리라고 하는 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늘 했던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자기를 통하여 이렇게 알리라고 하는 그 소명 때문에 기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얼굴이 정말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손쉽게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거짓 뉴스들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그 카톡에 도는 이야기들 중에도요, 거짓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받으면 늘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진위를 가리는 크리스찬 사이트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워낙 이런 이제 것들이 많으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서로 나누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이 만든 크리스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까지 이제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좋은 정보뿐 아니라 거짓된 정보들도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 제켈리라고 하는 기자도 뭐 이렇게 어디 무슨 시골에 허접한 무슨 신문사에 그런 뭐 기자도 아니고 USA Today라고 하는 그 아주 권위 있는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그러고 보면요, 뉴욕 타임스든 워싱턴 포스터든 뒤늦게 거짓으로 판명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잘못 알아가지고 전달한 것뿐 아니라 기자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기사를 쓰고 잘못된 정보를 의도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뉴스를 들어야 하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있으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판명되기까지는 이렇게 100% 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안 좋은 이야기인 경우에는 영어에도 보면 그 benefit of doubt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여지를 늘 두는 거죠. 우리 이제 법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가지고 죄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라고 이제 추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일 뿐이지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고등부 부장 그 당시에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대구에 그 부장판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명망 있는 그런 이제 법률가셨는데 그분께 제가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집사님,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학교에서 보니까 배우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딱 결론 내기까지 감옥에도 가두고 왜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왜곡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확인되기까지는, 특히 저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만들어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들은 오히려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쁜 소식, 정말 좋은 소식,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소식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엄청난 정보들은 쏟아지는데 정말 우리를 살리고 격려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만한 신뢰도를 갖는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 정말 소망이 되는 소식, 그런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암담했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보다 암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난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사이에 400기를 중간기라고도 하지만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나라는 없지,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는 있지, 그리고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봉기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될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로도 오셨지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은 우리가 아는 다른 여러 세상적인 왕들과는 다른 왕이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말이 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고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속한 나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죠.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그때에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악한 왕, 악한 왕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원로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뇌물을 주고는 그 대가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옛날 친일파 같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엄밀히 따지면은 헤롯은 유대인은 또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매인입니다. 잔인하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역사서에 보면요,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삼촌도 숙청하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들레헴 지경의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람도 이 헤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헤롯 왕입니다. 이런 악한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것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암울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헤롯 왕이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암담해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의 약점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메시아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던, 요청했던 이들이 바로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못 알아본 겁니다. 그냥 차라리 못 알아보고 지나가면 좋았을 거를 아예 또 그걸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또 죽이네. 이렇게 무지해도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절기만 돌아오면은 늘 생각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두 분 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들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뭐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혹은 천사들이 알려줘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시므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계속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면 이제 죽으니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자 하는,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혹은 보게 되었으면은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이분은 나이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기 예수를 딱 알아보고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시므온과 안나의 도대체 비결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2장 37절 보니까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어려가지고 결혼하고는 일찍 남편을 잃은 겁니다. 일찍 과부가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는 과부로 일평생을 사신 겁니다.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아침과 밤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방 읽고 일평생을 과부로 그렇게 살아오고, 지금은 싱글맘 그러면은 뭐 인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요, 자기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잘해줘라. 왜요? 그냥 불쌍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람들, 혹은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늘 성전에 가서 먹는 게 낙인데 밥 먹듯이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의 눈으로 볼 때도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좀 귀하시네.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기도 부탁을 좀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 뭐 그럴지언정 내가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저렇게 사는 게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저 사람은 뭐 특별한 은사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혼을 함께 지내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삶은 한낱 작은 그냥 낮잠같이 잠깐의 꿈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일 텐데,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늘나라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두고두고 존경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많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랬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였던 사람,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영이 맑았겠죠.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볼 수 있었겠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것 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죽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거 되면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기 예수를 보고는 알아봤습니다. 보고는 갑자기 뒤에서 막 천사가 이야기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막 거기에 무슨 뭐 아주 하나님께서 뭐 다른 특별하고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보인 것도 아니라 그냥 알아본 겁니다. 왜? 내 모든 소망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온 것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긴가빈가? 아, 이러면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를 신실하게 쭉 해온 사람들은요,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거 말고 계속 진지하게 해온 사람들은요, 그 응답이 오면은 내가 바랬던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왔다면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떤 법칙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악한 데 혹은 세상의 일들에는 지혜로운데 장성한 자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찔리는 게 많습니다. 저도요, 뭐 요즘에 있는 뭐 예능이든 뭐 정치 소식이든 돌아가는 이야기든 막 쫙 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껏 보니까요, 뉴스를 챙겨 보니까요. 아, 내가 이런 일들에는 지혜로운데 정작 내가 목회자로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은 내가 뭐 나의 집이 아니네 하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소홀히 하고 하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회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나 배우자를 살피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우선순위, 마음의 중심, 그것이 무엇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정렬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 실상은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은 벌지 말고 가족은 돌아보지 말고 교회에 와서 그냥 살면서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어떤 것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헤롯 왕만 보이면은 안 됩니다. 그가 다스리는 세상만 보이면은 안 됩니다.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냥 뉴스만 우리가 접하느냐, 아니면은 굿 뉴스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영이 밝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를 탁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도 나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 풍족함이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없고 부족한 것이, 약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고 찾게 만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만나서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는 뭐 인증샷 찍고 같이 뭐 셀카 찍고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내가 만났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혹은 한 자리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어릴 때 잘 해놔야 나중에 커가지고 권세 잡으면은 나 좀 한 자리 주겠거니 그런 마음에,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더하기 마스입니다. 이 마스라고 하는 건 혹은 메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죠.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메스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를 드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마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생기죠. 그린치마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은 그린치마스 이럽니다. 그게 뭡니까? 요대로 보자면은 그린치라고 하는 녹색 괴물을 예배하는 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술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나 우리가 지나는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 잊어버렸다.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아니라 빨간 옷을 입은 뚱땡이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연인 간의 데이트, 혹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스턴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집에서 아마 카톨릭이었나 봐요. 아기를 영세를 받고 이걸 축하하고 즐기기 위한 파티를 이제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큰 집이 어때요? 저택이니까 맨션 같은, 궁전 같은 집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같이 그렇게 이제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참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아기 한번 봅시다. 아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하고는 이제 엄마가 그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큰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어 있는지를 봤더니 그 아기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모르고는 그 위에 코트를 막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두 사람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코트들이 이제 침대에 이렇게 던져져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 코트를 두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뭐 다 거기 둔 거예요. 그 무거운 코트 더미에 깔려서 질식사를 한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제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또한 출처를 검색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못 찾겠어요. 없더라고요. 단지 대신에 한국 자료는 없는데 미국 자료 중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라고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걸 매년마다 하시는 복음 전도자이시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같은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일 수는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제가 리서치를 했더니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의 가든그로브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담배를 피러 잠깐 아기를 놓고 밖에 나온 와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술 마시려고 와가지고는 또 옷을 그 위에다가 하나씩 던져 두었는데 그 아기가 그 옷더미에 깔려서 질식이 이제 이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 이야기만 놓고 보자면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정작 그 아기의 영세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아기가 주인공인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그 아이는 뒷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코트 더미에 쌓여가지고 질식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나는 저에게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 외의 다른 일들로 우리가 분주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 캐롤도 부르고 선물도 주고받고 쇼핑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정작 예수님이 잊혀진다면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면 참 슬픈 일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요, 그 앞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로 보니까 they were overjoy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고 과하게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는요 하객들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왕이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에 온 하객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그에게서 희망을 보고 발견하며 그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록 우리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혹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헷갈리는 소식들이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소식들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에게서 소망을 찾고 마땅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간다면 그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주님 오신 성탄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 이 절기뿐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힘써 묵상하고 바라보며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데이비 브라이머의 Behold the King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탄의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